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득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노래처럼 반복적으로 입에 담고 말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노래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구원을 노래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현실로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선배들을 따라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좀 다녔던 이렇게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홍대 앞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홍대 전철역과 그 걷고 싶은 거리 거기 일대를 다니면서 사형리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된 그 사형리 종이를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몇 주간 나갔었는데 진짜 처참하게도 단 한 사람도 제가 건네는 그 전도지를 받아주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엄청난 거절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단 한 사람도 그걸 받아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에 저는 놀랐고요. 또 한 가지 놀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이 귀한 것을 잘 전하려고 이 20대 파릇파릇한 대학생이 이렇게 다가와서 말하는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야, 나는 복음을 믿고 있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는 그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움으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일 점심 먹고 쉽지 않은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 읽습니다. 이 성경책 아까 기도하시는 자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00년 전에 어떤 고대 근동의 한 지역의 자그마한 나라에서 기록된 기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구약을 읽었는데 이 구약에 적혀있던 이 히브리어는 요즘에는 사용되지 않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어라고 합니다. 사어. 이미 죽은 언어. 그런데 그 사어로 기록된 이 기록물을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달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에까지 사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어떤 지역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은 33살의 한 청년을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믿겨지시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겠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논리와 어떤 충분한 설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서 십자가형으로 죽은 그 33살의 청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얼마나 많은 치밀한 논리가 있으면 이것을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게 어떤 설명이나 논리로 증명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어떤 한 신학자가 믿음에 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설명이 불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해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해서 믿음이라고 해서 전부 다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추어서 복음을 탁월하게 변증해내는 그런 탁월함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무리 충분한 설명이라도 아무리 치밀한 논리라도 그것이 우리를 복음 그 언저리까지 이렇게 데려다 줄 수는 있겠지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열매 맺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누군가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설교가 부족해서일까요? 유튜브를 보시면 정말 많은 설교들로 넘쳐나는 그런 때를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신학서적이 부족해서일까요? 신앙서적이 부족해서일까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와, 이 기독교 관련된 책이 그렇게나 방대하다는 사실에 아마 놀라실 겁니다. 평생을, 한 사람이 평생을 읽어도 다 못 읽을 만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책이 있고, 또 오늘도 지금도 수많은 종류의 그 기독교 변증서들과 본인의 어떤 신앙과 신학을 설명하는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책은 그렇게 많아지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급감하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설명하는 그런 서적들은 많아지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많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더 치밀한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노래가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노래란 마음 가득히 담고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음률이나 선율이나 박자가 있어야만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장난감 노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그 장난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매일 장난감을 노래하는 것이죠. 옷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골프 노래를 합니다. 옷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음속에 가득히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윗은 자기 마음에 가득히 경험된 그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이 노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요리라고 치면 어떤 그 파스타를 어떻게 만드는지, 거기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책으로만 봐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 설명이에요. 그러나 그 맛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그 맛을 맛봐야, 먹어봐야 그 맛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향한 노래가 사그러져 가고 있다는 건 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이라는 이 복된 소식이 날마다 현실로 경험되고 있지 않고 그저 어느 책에서 또 누가 이야기해서 들은 그 설명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닌지 한번 이 오늘 다윗의 노래를 저희들이 살펴보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기 보면 다윗이 이 노래를 언제 불렀는지 그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모든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이렇게 딱 발생한 어떤 특정한 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됐던 간에 다윗이 그날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과연 이 노래라는 것이 다윗이 그날에만 부른 노래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으셨습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날에 내가 무슨 노래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막 창작의 고통을 견뎌가면서 주변을 막 살피다가 여기 바위가 있네. 바위를 막 살펴보고 하나님이 이 바위 같은 분인가 해서 또 한 절 적고 그렇게 이 노래를 적었을까요? 물론 즉흥적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도 즉흥에 강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애드립.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떠올라서. 그런데 아무리 즉흥에 강한 사람도 그 즉흥이라는 게 즉흥이 아니라고 뭐 어떤 뮤지션들이나 이렇게 아티스트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 사람 마음에 응축되어 있고 쌓여왔던 것이 그 순간에 즉흥적으로 어떤 형식화 또 형태화될 뿐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이렇게 노래했던 이 내용들은 그 구원의 그날에만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오랜 시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속에 그의 피부에 켜켜이 쌓여왔던 그 고백들이 그날에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도 이 노래를 불렀지만 아직까지 다윗이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현실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이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그 노래를 매일같이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날에도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평소에 불만,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여도 그날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가서 차지하라, 점령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온 그날에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 앞에서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들이 먹은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요, 그날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면서도 그들 눈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불평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마저도 도대체 이런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이런 가나안 땅을 내가 어떻게 받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순간에도 활활 타고 있었어요.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다고요. 평소에 불평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그날에 불평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과 구원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지금보다 조금 더 살림살이를 낫게 해주시면 그날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은 노래는 그날에 가서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지 않은 감사는 그날에 가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그날에 거기서도 우리는 그 다음에 누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은 여러 노래들 중에 좀 제가 좋아하는 고백의 그 가사가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가사인데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을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을 결정했다, 내 마음을 확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노래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는데 이 표제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확정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아무런 어떤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윗은 그 마음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언제 결정해야 합니까? 결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 제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있든 광야와 같든 아니면 이런 동굴과 같은 처지에 있든 내가 그것이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고 사울을 향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그 사울을 정말 쳐서 어떻게 쓰러뜨려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창 혈기가 왕성한 젊은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확정하고 마음을 결단하고 굳게 결정했던 것은 그렇게 오늘이라도 결정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사울을 향한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그런 그릇된 방향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 나를 삼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을 뜨고 또 결정하고 또 확정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십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다들 이렇게 분노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한 번만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봐라. 이렇게 요즘에 그 블랙박스 영상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을까 그 명분에 목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우리가 오늘 하루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덩달아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런 죄악의 찌꺼기들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확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니까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하나님 나의 피난처, 높은 망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저희들이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 전쟁 용어들이에요. 이 반석이라는 것도 이 맹렬한 전투 중에 이 큰 바위를 발견한다는 건 엄청난 이 기회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 빗발치는 화살과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한번 몸을 숨기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힘을 이렇게 보충해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 바위 뒤였습니다. 그래서 바위, 반석, 그리고 높은 망대, 요새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피부에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것이 참 교활한 사람, 동물이라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맹렬한 전투 중에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내 인생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과 또 하나님 곁에 있으려는 그 열망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물론 편안함 중에 안락함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내가 맹렬한 어떤 전투 중에 있을 때 간절함만큼 그렇게 타오르는 사람이 참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내 왕궁 침실에 있는 더블 사이즈의 침대와 같은 분이시요 따뜻한 그 거위 털로 만든 이불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묘사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다윗이 정말 그 목숨이 위경에 처했을 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물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을 묘사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꼈던 그 장소가 다시 가장 고난이 극심할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율례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오히려 배우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했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피난처가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를 전전긍긍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안 되자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동굴로 피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동굴에서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자 그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블레셋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 이방 땅에, 불결한 땅에 가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피난처라면 다윗이 그런 곳에 몸을 숨기게끔 두시는 게 맞으시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피난처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은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블레셋 땅 가운데 가서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의 몸을,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그 처지에서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정말 형통했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가 되긴 했는데, 그때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라면 애초에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막으셨어야 그게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감옥에 안 가도록 애초에 막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형통 아닐까? 우리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형통의 본질, 또 피난처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가를 새로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나에게 피난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다른 문제들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 내가 피난처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피해왔는데 이 피난처 안에서도 문제가 있네. 내가 그 문제 다 해결되면 내 인생에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다 피해서 와보니까 여기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만나고, 이 조직에 와보니까 또 새로운 빌런이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형통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린 세상 누구와도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줄 모른다면 세상 그 어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가도 그것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떤 안전한 것도 우험지역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안전하던 예루살렘 성을 그토록 위험한 곳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안전함도 경험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안전한 곳도 우범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피난처들을 두리번거리다가 끝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취하지 못하고 소진되어 가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다윗이 아들람 동굴,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위험한 사람이라서 아들람 동굴에 피신했는데 거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400명이 다윗 근처로 모여들 때 그 400명의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아, 우리가 사울 옆에 있는 것보다 다윗 옆에 있는 게 훨씬 안전하겠구나. 그 판단 가지고 아둘람 동굴에 왔습니다. 왕 옆에 있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왕궁이라고 안전하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한 신실한 한 사람 그 곁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왠지 모르는 안정감이 느껴진다. 아,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다. 내 속에 있는 얘기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보면 다윗이 불의의 창수와 사망의 그 물이 나를 애웠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또 저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큰 물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움이 얼만큼 무시무시한 것인지 아마 온 국민이 참 아프게 경험했던 시간을 저희가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추석 명절에도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고요. 물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물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덫에 내가 묶여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과 발이 어딘가에 묶여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물이 차올라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느꼈던 공포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였다는 사실을 이 구절의 묘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어딘가에 보면 가만히 보면 묶여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묶여 삽니다. 남들의 시선과 타인의 평가에 엄청 묶여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에 묶여서 살고 그리고 누가 나를 안 묶어도 내 생각 속에, 내 시야 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나를 가두고 내가 나를 묶어놓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묶인 상태에서 세상이 물밀듯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익사당하는지도 모르고 익사당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시절에만 일어났을까요? 이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시선과 어떤 자기의 소유에 꽁꽁 묶인 채 세상에 휩쓴 그 홍수에 거대한 홍수에 점점 잠식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나로부터 나를 나 밖으로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묶여있던 나를 하나님 한 분 시선만 마주하고 살도록 꺼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소유에 내가 거꾸로 소유당해서 살아가고 있던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구원을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인식하고 세상으로부터 풀려나서 구원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름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그러니까 다윗이 고발한 거죠. 고발한 그 대적을 향하여서 어떤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시는가가 방금 읽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코에서 막 콧김을 내시고 불에, 눈에서 불을 뿜으신다고, 그래서 입에서 막 불길을 이렇게 뿜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신의 대적을 대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동안 자기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바랐을 때 하나님 그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셨던 그 인자와 자비하심의 얼굴과는 완전히 상반된, 사실 보면 거의 괴물에 흡사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인자와 자비의 얼굴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분노의 얼굴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노의 표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따스하게 우리를 맞아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독설을 내뿜으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대적의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심편이나 이런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늘 이렇게 다윗의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 다윗 얘기가 내 얘기인 것 같고, 다윗이 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이야기를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생각이 나고, 다윗의 대적 이야기를, 다윗의 원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자꾸 떠오르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사울처럼 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도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지만 이 기도를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도 더 사울같이 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에게요. 자신의 그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신하인 부하인 우리아에게 사울 같은 존재였어요. 아니, 사울보다 더 악랄했습니다. 이 사울은 이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시기심에 비하면 약간 머리는 조금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본심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나마 그걸 알아채서 다윗이 도망이라도 갔지. 다윗은요, 이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다는 이거 정말 교묘하고 철저하게 숨긴 채 자기의 충직한 그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마치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평범하게 일상을 살았던 무시무시한 그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얼굴을 대면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 여러분이 내가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콧김과 불길을 막 뿜으시기 전에 약간의 눈빛만 보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신 얼굴을 늘 마주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다른 뜻으로 말하면 평탄한 곳으로, 내 인생을 이 평평한 곳으로 그런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평탄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가장 넓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왕궁이었을까요?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그 당시에는 내가 이제는 제발 좀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생활을 좀 정리, 청산하고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는데 나도 저 왕궁에서 왕처럼 좀 편하게 두 다리 좀 뻗고 그렇게 잠도 자고 좀 편안하게 저 넓음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던 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가 왕궁에 갔을 때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어디를 도망갈까? 어떻게 피할까? 맨날 이것만 궁리하던 사람이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그 하루를 편안하게 보낼 생각을 하면 여기가 정말 나의 넓은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렇게 좋고 편안하고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평안함과 그 넓음으로 경험되었던 그 시간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의 가정 가운데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사이에 강간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오는 바람에 다윗은 다시 자기가 넓은 곳이라고 여겼던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길에 다시 오르게 되는 것이죠. 넓은 곳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그렇게 비좁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속 좁은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어떤 넓은 곳도 넓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욕구가 도사리고 있는 그곳,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거머쥘까 라는 그 욕심으로 드글거리는 그곳, 그 욕심을 가진 인간이 인간을 담을 만한 그 어떤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도 이 지구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오늘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를 건드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넓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도망 나가면서 시므이가 이 저주받은 자야 가라 가라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며 흙을 뿌리면서 다윗 왕을 저주했던 그 신하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시키셔서 내가 저주받는 것일 수도 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 넉넉한 여유, 그 마음의 상태야말로 어쩌면 다윗이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가장 넓은 곳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사울을 피해서 쫓겨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내 눈앞에 내가 죽일 수 있는 그 사울이 눈앞에 있는데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진 그 환경, 어쩌면 다윗이 겪었던 수많은 넓은 평지보다 그 상황이야말로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넓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그 넓음을, 그 넉넉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다윗이 썼던 그 시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다윗의 인생이 너무 기구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인생 전체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만 하니까 이제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 인생인데, 그의 노래가 이토록 구구절절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인정되는 유일한 현실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시편 18편의 말씀과 99% 동일합니다. 시편 18편에 있는 그 시편을 이 사무엘하 그 끝부분에 이렇게 삽입한 것이죠. 다윗의 일대기가 마무리되는 그 부분에 다윗이 지었던 노래 하나를 거기다가 삽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다윗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임종 예배라는 것을 드린다면, 다윗이 내 임종 예배 때는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딱 원픽했던 노래가 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시편 23편 정말 주옥 같은 그 명곡들이 있지만, 다윗의 그 어려운 시절부터 해서 자기 자신이 왕궁과 또 피난길과 이 모든 것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해서 깨달았던 그 진리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이 찬양을 다시는 그 구원의 날에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아마 평생에 이 노래를 즐겨 찬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에게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장례 예배나 임종 예배에 가보면 그 이렇게 유가족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이 고인이 되신 분 아니면 이제 임종을 맞으시는 분이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을 그 장례 예배에서 또 임종 예배에서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아,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다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지가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렇게 중첩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도전과 소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겪고 있던 그 순간에 겪고 있던 어떤 삶의 문제들을 그 노래 속에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위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노래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설명과 거기에 어떤 논리가 있지는 않지만 한 사람의 진정성과 깊은 마음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을 때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사람의 인생도 일으키며, 그가 불렀던 노래가 구원의 노래라면 구원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을 때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날마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합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히 담긴 것을 다들 노래하면서 살아요.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이런 제목이 있던데요. 돈 작사, 명예 작곡 한 노래를 온 세상 사람들이 흥얼거리며 그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도 노래에 맞춰 장단에 맞춰서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입니다 그 노래에 맞추어서, 그 장단에 맞추어서 칼춤을 췄던 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노래를 듣고 그 장단에 맞추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를 떠날 때 우리가 어떤 노래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어야 할지를 결단하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흥얼거리는 노래, 돈의 노래, 성공의 노래, 부의 노래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입에서 노래처럼 나오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노래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누군가 비교하는 그 노래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찾아봤던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또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을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답고 풍요로워 보이는 물질과 번영의 노래가 우리의 귀를 간지럽힐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같이 노래하자고 부추길지라도 그 장단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부르시는 그 구원의 노래에 함께 호흡하며 함께 화음을, 하모니를 맞추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저희들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우여곡절마다 어려움과 환란이 있겠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노래 안에서 쉼표로, 때로는 포르테로, 때로는 피아노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며 신뢰하며 마음을 주 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노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기쁨을, 구원을 노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장단에 맞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 맞추며 발 맞추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구원을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